인도의 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왕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했지요. 그러자 상아를 만져본 이는 뾰족한 창이 분명하다 하고 귀를 만져본 이는 부채, 머리를 만져본 이는 단단한 돌, 코를 만져본 이는 뱀, 다리를 만져본 이는 나무통, 꼬리를 만져본 이는 새끼줄 같다고 했는데요. 모두 다 다른 것에 비유한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사람들 구지원입니다. 박옥수 목사의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책을 통해 함께 마음을 읽어가는 마음을 읽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입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들 시즌2에서는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북 시리즈 2편,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홍강선, 박영훈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바쁘지 않으셨어요?
아, 예, 너무 바빴고요.
진짜 바쁘셨어요?
네. 아, 며칠 전에는 하늘을 보니까 파랗게 너무 맑은 거예요.
네.
제 마음까지 맑아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어떤 이야기들을 꾸며질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 네. 영훈 씨는요?
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행사를 참석을 했었어요.
네.
대학생들을 만나니까, 저도 이제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뭔가 순수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풋풋해 보이고.
네. 정말 대학생 때가 그립고 정말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막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네. 그 시간이 정말 그리웠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영훈 씨가 무슨 40대, 50대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아,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챕터 5장을 두 번째로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힘의 실체였지요.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네. 저는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칭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는 흔히 이제 너 최고야. 너가 정말 잘하고 있어.
네.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칭찬하기를 되게 쉽게 칭찬을 하는데.
네.
그런 것보다 그, 뭐, 아이가 되면 아이가 하는 그 객관적인 일들.
네, 객관적인 일들.
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그냥 뭐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뭐, 너가 보라색을 참 좋아하는구나.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칭찬이다.
네.
그런 부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저희 막내가 이 방송을 들었어요.
아,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밥을 잘 안 먹는데 밥을 많이 먹길래 잘 먹길래 아우, 밥 잘 먹어서 참 이쁘네 그랬더니 엄마 칭찬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막내 방송을 잘 들었네요. 네,
마음에도 이 칭찬이 좀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네. 부분이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저를 믿는 부분들이 뭘까 네. 돌아보면서 말론 참 부족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깊이 저를 믿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게 어쩌면 제가 스스로 치켜세우고 있는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아, 네.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칭찬 한마디가 저한테 네.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주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상영되고 있는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아, 네네.
사형수 어머니의 극진한 아들 사랑을 그린 좀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보면서 얼마나 훌쩍했는지.
아, 그러셨어요?
네. 다들 보셨나요?
아, 네. 저는 봤었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문화생활 잘 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이 계속 생각되는 거예요.
네.
크게 될 놈?
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특히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영훈 씨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크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이 크게 될 놈의 네. 입장에서 제가 그 마음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사실 스스로는 그렇게 크게 될 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냥 이제 객기 부려서 벌인 일이 절도가 돼서 일이 커지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오히려 크게 될 놈이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하던 소소한 일들이 이제 폼이 안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시들해 보이고 답답하게만 느껴졌겠죠.
참 이장님이 그 칭찬 네. 한마디가 정말 참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 네네.
이 뭔가 커다란 건수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 같아서 애가 달았던 거죠.
네.
이 기강이라는 친구에게 네. 그러다가 결국 크게 되긴 했죠.
이상한 방향으로요.
예, 그렇죠. 사형수가 되었으니까요.
네.
인생 망한 거론 최고 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진한 시골 청년이 사형수가 되기까지 그 모티브가 크게 될 놈이란 칭찬
네.
그리고 그 말을 흐뭇하게 받고 받아들인 마음이었던 거죠.
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5장의 주제는 자기를 믿게 하는 힘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 둘을 꼽아보면 지난주 이야기를 나눈 칭찬이 물론 있겠고요.
네.
또 한 부분은 울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 울음이요.
네. 이 울음은 정말 100분 토론을
네.
100번을 해도 끝나지 않을
네.
것 같은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주제인 거예요.
네.
전 사실 토론 프로그램 잘 안 보는데
아, 네.
요즘 가끔 보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봐서 보면은 정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
어쩜 다들 이렇게 오르신지.
아,
이 얘기 들어보면
네.
이분이 맞고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네.
저쪽이 맞고
아.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네.
서로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가. 시시비비 따지기로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뭐 큰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주변에서 우리가 사소하게도 시비가 참 끊임이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 주차나 소음 문제 가지고도
주민들끼리
아, 자주 맞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층간소음 이런 것도 참 크죠.
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옳고 그름,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이런 부분에 목을 맬까요? 여기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오지요.
네.
실화라고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 택시비 사건이 나오는데요.
네. 택시비 사건이라고 나오죠.
네네네.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네.
술자리를 가졌었어요.
네.
근데 이 술자리를 갖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소처럼 택시비를 먼저 내고 택시를 타면서 좀 자고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쯤 일어나서 이제 집에 귀가하는 그랬었는데
아 그러니까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비를 준 거죠?
네 먼저
네.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다 도착할 때쯤 됐는데
네.
택시비를 달라고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본인은 습관처럼 택시비를
네.
먼저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택시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택시비를 냈다. 택시비를 또 달라. 뭐 이렇게
네.
하니까 싸우다가 결국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네.
근데 경찰서까지 가서 경찰들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택시 기사의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네.
이분의 말을 안 들어서 이분이 굉장히 또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했겠어요.
네, 굉장히 억울하고 네. 본인은 택시비 냈는데
네.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막 이제 난동을 부렸나 봐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경찰분들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흘을
네.
이제 구류를 아. 시켰어요.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아요.
드러마도
네.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서 억울한 상태로 사흘을 계속 버텼는데
네.
이제 본인의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류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여기 파출소장 나오라 그래.
네.
나랑 좀 얘기 좀 하라고 하자고
네.
막
네.
대화를 하는데 막 안 나오는 거죠. 아, 저 사람 또 왔네 하면서
네.
무시를 했었는데 이분이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더 안 나오면은 내 몸에 불 지를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몸에 기름을 두르고
네.
대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본인이 이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라이터를 켜고
택시비 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본인이
네.
이제 분신
잠깐만.
자살을 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신
사건이,
시도였죠.
네, 분신 시도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화예요.
네.
정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정말 너무
놀랍네요.
분명히 나거든요.
네네네.
너무 기막힌 일이죠.
네.
사실 책에 보면 택시비 만 원이에요.
네.
이 만 원 하나 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분신까지
네.
시도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읽으시면서 좀 어땠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네.
좀 제가 만약에 이 사람 같으면은 과연 끝까지 싸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영훈 씨는
네, 막 예를 들어 경찰서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도
네.
경찰서에서 막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흘 동안 구류 시킨다고 막 협박을 했었겠죠.
네. 네.
그러다가 본인의 오름을 못 이겼을 거예요.
네.
저는 그 상황에서는 아 그냥 뭐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냥 아 제가 안 낸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순순히 물러나실 수 네, 있을 그냥, 것 같은.
네. 만 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강선 씨는요?
어,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만 원 냈단 말이야.
네.
아, 저도 네. 아마 좀 객기는 부려졌겠나 싶어요.
아, 냈는데 이 사람이 네, 왜 나를 억울하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억울하죠. 마음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아. 가볍다면 가볍고 크다면 큰데 이제 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네. 교통사고를 딱 나면은 이렇게 몇 대 몇이냐, 누가 가해자냐,
네, 그렇죠.
누가 피해자냐,
네,
이게
네, 네.
이렇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편이 100% 과실인 거예요. 제
아.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딱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상대분이 택시 기사님이었는데
네.
이분도 아우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못 봤어요.
네.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막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택시 회사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들려오는 전화를 딱 받았는데 5대 5라는 거예요.
아, 이런 억울한.
네, 그러니까 저도 순간 억울하고 막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
5대 5라니 네. 이게 웬일이야. 저쪽이
네.
100% 과실인데.
네.
그래서 막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경찰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아.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바로 경찰서에 갔잖아요. 이 억울함을
아이고.
풀어야겠다.
네.
저도 이제 이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경찰관분이 그 택시 기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네.
하셨어요.
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잘못했죠.
네.
그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해 주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또 인정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몰라요.
아.
이제 다행히 저는 상대편이 순순히 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어떤 훌륭한 기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원만하게 이 참 넘어갔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아.
여러분들도 혹시 살면서 이렇게 비슷한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억울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네.
그날 이제 무슨 집안 행사가 있었는지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친척 어른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놀랐지만 인사를 드리고 재빠르게 제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네.
갑자기 한 집안 어르신께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강선 씨는 인사를 하셨는데.
네, 분명했는데. 약주를 이제 하셨는데
네.
좀 비틀거리시는
네.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인사했는데
맞아요.
인사 좀 해야지. 인사했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제 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된통 꾸지람을 들으니까
네.
더구나 전 분명 인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콱 막혔죠.
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사를 할 때는 큰 소리로 허리를 확실히 굽혀서 해야지.
네. 네.
굉장히 민망하네요.
정말 민망했어요.
네.
훈계 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야단 치신 이유는 그렇다 치지만, 순간 얼마나 낯이 뜨겁고 창피하던지.
순간적으로요?
네.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너무 억울하셨군요.
네.
네.
왜냐면 그 시절이 이제 고등학교 나이면 정말 거친 사춘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좀
네,
많았고,
네.
이제 그야말로 질풍노도 같은 방황을 했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그냥 어른들의 흔하고 그냥 과장된 단순한 훈계였지만, 제가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아, 순간 이성을 잃으셨나요?
네,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진화가 안 되고,
네.
제가 이제 어르신 앞에서 엄청난 소리로 이제 분노를 이제 내면서 폭발한 거예요.
아, 소리를 지르셨군요.
네, 이제 더 이상은 방송에서 부적절 해서 여기까지.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내 안에 사자가 있구나.
아, 네. 사자.
사자 같은 이제 무서운 이 포효?
네.
이 분노, 공격심이 이제 깔려 있구나. 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 어른분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순간
많이 놀라셔 하죠.
네.
이게 제 자신이 주체가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스스로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
네.
이제 어쨌든 그 자리 이제 벗어나서 무사히 그 상황이 정리되긴 했지만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면 하마터면 오 마이 갓 생각하기도 좀 두렵네요.
네. 네.
그 어른의 이제 원래 의중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겐 좀 모멸감을 주었던 이 나쁜 훈계였던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네. 좀 감정이 섞인 나쁜 훈계였다는
네,
거죠.
네네.
그럼 강선 씨는 그 어떤 그 어르신의 나쁜 훈계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옳았다. 이분이 인사를 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훈계를 했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 전에는 진짜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승기에게 너무 과하게 화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처럼 네. 순간적으로. 제가 왜 그리 화를 냈나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인사를 한 거예요.
난 네. 인사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제 얼떨떨한 상태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분명 인사를 드렸고 다른 어른들도 눈 인사해 주셨었거든요.
아, 네.
참 신기하게 그게 다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아, 나는 인사를 했단 말이야.
네. 했단 말이야. 네. 신하랑 좀 네. 똑같네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어딜 가도 평소에 예절 바르고 네. 좀 반듯한 아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분들한테도 선행학생으로 추천받으신 적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기억하시네요. 네.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네. 추천한 이제 애를 때려서 그렇지.
너무 주목을 받아가지고.
네. 네. 저는 아무튼 눈에 띄는 게 정말 싫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이 억울한 택시 승객도 평소에 자신을 꽤나 이제 사리 분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자신을 믿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뭐 좀 술에 취하긴 했지만
네.
아 내가 나중에 택시비를 못 낼까 봐
네.
미리 택시비를 주는 사람이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스스로 아 나는 막 술 취했다고 택시비 안 내고 나중에 그런 사람 아니고 미리 택시비 내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네.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거들어주고 이제 지켜 세워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깊이 자신을 믿고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만 원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걸 아니라고 하고.
네.
더구나 이제 경찰을 믿어주긴 커녕 유치장에 가두고 생각지 못한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이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돼요.
아.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요.
네.
자기 오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보면 정말 목숨까지 걸게 하는구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게 하는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영훈 씨는 어떠세요? 나는 맞고 옳은데 이렇게 혹시 강선 씨처럼 좀 억울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
뭐 강한 리액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아,
나름
네네.
좀 세게 했던 적이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군대에는 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계급 사회다 보니까
맞죠.
많아요.
네.
이게 제가 그때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겨울이어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대가 제설을 맡은 구역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구역에 제가 딱 봐도 그 제설하는 한 그 염화칼슘 있잖아요.
네네.
네.
염화칼슘이 한 포대면 충분해 보이는 그런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한 포대만 뿌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당직을 섰던 모 중사님께서
그러니까 윗분인
네,
거죠?
윗분인
네.
거죠. 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그 저 염화칼슘 다섯 포대를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한 번에 뜯어라. 뜯어서 다 뿌려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지금 막 얘기하시는데 영우 씨 이렇게 벌써 표정이. 네, 약간 막, 흥분 모드로.
흥분했어요. 갑자기
네.
생각하니까. 좀 기가 차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한 포대면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더라도 뭐 한 포대씩 뜯고.
네.
뭐 그렇죠. 남으면 좀 보관하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 뜯으면은 다음에 못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중사님 이거 한 포대만 뜯고 한 포대씩 뜯읍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얘기를 했어요.
영훈 씨가 맞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사님이 또 제 이야기를 안 들으신 거예요.
네.
아, 다섯 포대 다 뜯으라고
네. 한꺼번에.
네. 저는 그 상황에서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중사님하고 저랑 트러블이 그 전부터 조금 있었어요.
아, 많으셨구나.
제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 의견을 유독히 저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를 항상 다 무시하시고 하셔가지고
커트당했군요.
그게 좀 기가 이제 받친 거예요. 아. 이제 저녁도 한 달 남았겠다. 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겠다 하면서 이제 네. 반항을 한 거죠.
네.
아 그럼 다 스포트 다 뜯으십시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아, 이제 네. 반항을 했었던 거예요. 해가지고 그 중사님은 또 기가 찬 거죠.
네.
본인보다 병사고 네. 막 낮은 사람이 본인은 기어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막 그 자리에서 다른 병사들 막 제설하고 있는데 말로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네.
언쟁하다가 결국 근무 대장님 저희 대장님이죠 대장님한테 이제 얘기가 들어가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 중사님하고요.
대장님이 저랑 중사님 앉히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대화할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오름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결국엔 대화가 잘 안 되고 전역을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오름에 대해서 막 부딪히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뭐 만약에 그
영창이라고
네, 영창을
네.
영창을 영창을 갈 생각 까지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중사님을 이기려고.
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데.
네네.
그렇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치장까지 아니 유치장이 아니고
영창까지라도
참 이렇게 나의 오름과 타인의 오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사님은 중사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나의 오름과 타인의 오름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네.
서로가 맞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지혜롭게 해결하면 사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의 오름과 타인의 오름이 충돌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뭐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네. 상대가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은
네.
제 의견을 이제 피력하겠지만
네.
제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이면 뭐 제가 굽히는 게 맞겠죠.
아, 일단은 굽혀야 된다.
네, 네.
잘 굽혀지나요?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랑 네. 이제 부딪히면은 제가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네.
그리고 또 막상 부딪혀보면 제가 틀리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뭐 업무 노하우를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이제
네.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결혼을 해보니까요.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충돌할 때가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네.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아내는 저 어디라도 놀러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 참 많죠.
네네. 또 이렇게 충돌되면은 누구 한 명은 항상 굽혀있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쉬거나
네.
같이 쉬거나 아니면
네.
같이 가거나.
맞아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각자
아, 그래요? 그러기도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네.
또 뭐 결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또 누구는 집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누구는
네.
나가서 먹자고
맞아요.
한다거나 또 누구는 집 정리를 오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내일
그렇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실 누가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선호도가 다른 거지요.
네, 맞아요. 뭐 부부 싸움이 작은 것 가지고 싸운다고 하던데 저는 그 전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네.
이게 아직은 제가 많이 져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네. 네. 제가 막 싸워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막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네.
아,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하니까 조금 더 오글거리나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네.
네. 그렇게 지려고 합니다, 최대한.
아, 그렇구나. 이런 선호도의 문제인 경우에는 좀 양보를 통해서 양보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네네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쳐봐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네.
때 러닝 셔츠를 이제 입고 가서
네.
퇴근할 무렵에 이제 뒤집어 입은 걸 보고 당신 어디서 속옷 벗었던 거야?
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절할 것 같은데 아내는 계속 부인해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 네. 억울해 미치는 경우지요.
그냥 애초부터 그냥 거꾸로 입고 나갔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래도 다 이상하게 보이겠죠.
네.
이런 의분증, 의처증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우기는 경우인 건데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건 진짜 그냥 단순하게 네. 양보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만약에 제 네. 아내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면은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니까. 네. 예를 들어 아까 그 택시비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잠깐 보고 말 사이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똥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 원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 같은 걸로는 분신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네.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저와 끝까지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의심하면은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참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예,
저는 그건 서로 옳다. 그러다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그 옳고 그른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아, 옳고 그른 틀에서 벗어나야 네.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자신만의 옳은 울타리, 그러니까 판단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떤 그 틀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왜 아내가 그런 의심을 하는지 네.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숨겨진 의심의 씨앗, 이 불신의 계기를 찾아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대부분의 의부 의처증은 상처와 애정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또는 이제 자격지심이나 죄책감의 투사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런 판단이 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한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네.
여기 이제 택시 승객도 나중에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택시비 낸 게 뭐 그리 대단하냐.
맞아요. 택시 타고 택시비 네. 내는 거 너무 당연한 네.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걸 깨닫는 거죠.
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뭐 난 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제 믿는 자기 옳음을 주장한 대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영화도 그렇고
네.
이 택시 승객도 그렇고 이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참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이 옳다, 내가 맞다 이걸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 생각 자체가
네.
결국 오르면 뭐 할 건데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택시비 냈다는 걸 증명받으면 뭐 하겠어요. 내 몸은 그렇죠. 이미 네. 다 불에 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옳다, 그르다 이 틀에 갇혀서 더 중요한 가치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름 대 오름은 서로 피 터지는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뭐 각자 입장에서 자기가 다 옳은 거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 그 목적과 방향을 생각해 봐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서는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북 시리즈 2편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5장 자신을 믿게 만드는 힘의 실체 편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부에서 오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153페이지에 나오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장님의 에피소드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영훈 씨가?
아, 네. 그 여기 저자에게 어떤 60대 신사가 찾아오는데요.
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는 일마다 다 일이 잘 되었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보면서도 야, 저 사람 원래 평범했었는데 나 덕에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아, 라고 하면서
네.
되게 자부심이 컸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한 번은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려운 일을 풀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꼬이다 보니까 직원들은 점점 떠나가고 또 모든 것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어렵게 됐었는데 마지막 남은 아내의 명의의 땅이 하나 남아 있었대요.
네.
이제 그것마저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위장으로 이혼을 이제 법적으로만 이혼을 신청을 한 거죠. 그랬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무시받은 거
네.
내가 지금까지 무시받은 거 지금 터뜨리겠다 하면서 이건 위장 이혼이 아니다. 정식 이혼이다. 이제 나는 나의 갈 길 갈 테니 당신은 당신의 갈 길을 가라.
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정말 이 사장님 입장에선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네.
본인은 그냥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는 사실은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사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정말 비참한 것은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을 잃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분이 그런데 이런 아내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오랜 세월 동안 모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장은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에 평생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진짜 이유는 아내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닐까 해요.
네, 내 덕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 된
네,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세밀하게 아내의 마음을 살피려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 그 배려와 경청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단적인 계획에 따라서 했을 때 그 일들이 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책 속에서 나오듯이 회사를 건실하게 키웠다고 보여지고
네.
그렇게 성공을 하니까 일평생 자기의 덕에 아내를 향해서 내 부인은 행복한 여자야.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준 남자가 어디 있겠어?
네.
이게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일군 결과물로 호화롭게
네.
살 수 있게 된 거야.
너는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네. 된 거야. 이런 네, 생각에 네. 취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를 마음에서는 아마도 동등한 입장, 배우자라기보다는
네.
종이나 아마도 한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미에 회사가 기울어졌는데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 해도 이혼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상 이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 그 자체도 자기의 지혜, 옳음이라고 믿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 그냥 이렇게 이혼했지만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것도 자기를 믿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결국 아내의 의중은 일도 배려하지 않은 채 들을 마음도 없이 강행했던 거죠.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혼 도장이 찍힌 순간 아내는 마음에서 아마도 이 상상 이상으로 홀가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그 느낌이 와, 그 배신감은 정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내 명의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나오면서도 말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35년을 살면서 오늘을
네.
기다렸어.
네.
아,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 네. 당신이 잘났다고 설치고 나를 네. 무시해서 그동안 내가 이혼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하다가 말하는지 알아?
네.
당신은 위장 이혼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정식 이혼이야.
네.
나는 내 길을 갈게.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과한 칭찬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요? 네.
네.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네.
또 잘 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최고야. 너 네. 능력자야. 역시 너라서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내를 무시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TV나 책에서 보면은 전업주부들이 가끔씩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
네.
네.
근데 이 남성분은 중간에 회사가 잘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평범한 여자였는데 나를 만나서 저렇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지.
네.
나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이게 사모님 소리를 들어서 남편으로서 뭐 자랑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어떤 여성분의 삶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책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사는 이 아내는 얼마나 좀 쓸쓸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같이 살지만 정말 네. 남편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취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참 이렇게 싫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장 이혼을 하자고 네. 했을 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네.
남편도 참 어찌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참 정말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네.
것처럼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가 잘한 것에 취해 있었을 그때 가장 가깝고 가장 마음이 잘 보여야 되는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지 않게 되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책에 나와요. 우리가 삶이 힘들면 요행수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 마음이 도리어 신기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기루를 만드는 마음에 대해서도 책에 나오는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싶어요.
네.
신기루를 만드는 마음은 뭘까요?
제가 신기루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네.
이 신기한 기운의 누각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없지만 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나 이 빛이 반사되어 허공에 어떤 물체가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속의 의미는 실제로 없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는
예,
거죠.
없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상, 상상 속에 떠오르는 것이란 이야기인데
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진리 하나는 인생 결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잖아요.
네네.
상상 속에서 누가 부자가 될 수 없겠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서 벌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행이나 힘들지 않게 거금을 손에 넣으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범죄하게 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뉴스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루가 과학적 의미로는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뭐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사막이나 극지방의 바다처럼 바닥면과 대기 온도차가 큰 곳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네.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서의 신기루라 하면 욕망, 욕심 또는 이제 극도의 절실함, 간절함 속에서 생기는 거짓된 허상이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거짓된 허상이란 마음에서 네.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네, 마치 이 마음과 현실의 온도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여기 책 158페이지의 신기루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책 내용을 보니까 돈이 없는데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강도짓을 하려는 이 마음으로 발전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때 신기루가 나타난대요.
네.
이렇게 하면 강도짓을 해도 안 잡힐 거야. 이렇게만 하면 도둑질을 해도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
네.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 돈이 없고 궁하다 보면은
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봐요.
네.
이런 생각은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신기루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제 몸이 신기루로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리 강도짓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뭐 아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뭐 제 방향을 이제 가족으로 재설정을 한다거나
네, 생각의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해도 걸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방향을 사회적 법규에 설정을 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 방향이 정확히 설정돼야 이제 신기루가 보여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히 안 서져 있고
네.
이제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네.
보이는 게 커 보이면 그냥 커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 진짜 이 신기루라는 것이 과학에서도 아까 강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참 신기한 게 실제 현상과 실제와 어떤 내 허상과의 어떤 그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런 신기루, 헛된 망상
네.
이런 걸 쫓아간다는 생각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똑같이 통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 비행 착각이라는 말처럼
네.
조종사가 감각을 믿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런 계기판을 보는 방향, 그 기준이 정확히 설정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삶을 좀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네.
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오늘은 마음을 파는 백화점 5장 나를 믿게 하는 힘의 실체 부분 중에서 특별히 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책을 그냥 혼자 읽을 때는 아, 택시비 만 원 때문에 이렇게 분신 시도까지 해야 됐나? 이분 왜 이러셨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희들이 정말 옳고 그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네.
많이 속고 살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오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같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영훈 씨는요?
여기 책에서 보면 택시기사가 사실 저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원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오름이 무시당하고 네. 또 억울하니까 그랬더라고요. 저도 사실 만원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보니까 저도 재화를 못 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오름을 버리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서는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 5장, 자신을 믿게 만드는 힘의 실체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공감됐던 부분, 특별히 좋았던 부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쩡한 정상인인데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커질수록 눈은 어둡게 하고 결국 멀어버리게 합니다. 멀어버린 눈은 남들은 보이지 않는 욕심의 신기루를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손에 잡힐 듯 더욱 생생히 말이지요. 마이클 잭슨의 힐더월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읽는 사람들의 구지원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